지난주와 이어서 이렇게 2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 산지한 5개월 정도밖에 안된 이제 새내기인데요.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시니까 감히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영국에 와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에게 더 해당이 될것 같은데, 드라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특별히 제가 사는 곳은 우리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하윤이가 한번 날아갈 뻔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그 아펙스 타워 거기 주차장 바로 옆에 살거든요. 거기 바람이 진짜 센거 아시죠? 예. 이렇게 아내가 공들여서 이렇게 머리를 잘 매만지고 이렇게 나오면 거의 10초 만에 모든 머리가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항상 아내가 제 옆에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볼을 때리거든요. 이렇게 제 옆에서 난뭐한 거니?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제가 시카고에 3년 전에 유학을 갔을 때 저를 픽업 공항으로 픽업 나오신 목사님께서 처음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 말이 기억이 남아요. 윈디 시티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근데 제가 시카고 바람에도 꽤 적응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시카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런던이 진정한 윈디 시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 아내가 앞으로,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런던은 그냥 24시간 헤어 드라이기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뜨거운 바람은 안 나오고 이렇게 찬 바람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이 런던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한인교회 사회에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런던 갈보리 교회예요. 근데 무엇보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지만 그중에 하나는 하나로 매는 띠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한국 교회, 특별히 런던 땅에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 그리고 런던 갈보리 교회 하나 되는 일이, 그런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가지는 우리 한국 땅이 미세먼지로 참 고통이 심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최 집사님도 한국 다녀오셨지만, 그런데 그거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날아갈 수가 없는데, 런던 땅이 이렇게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무쪼록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 정말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이 교회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 설교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례자. 예,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철학과 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20세기 위대한 유대교 랍비이자 사상가였던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이 철학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은 인간이 신에게 질문함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인간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지 않는가? 무엇보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처럼 철학이 인간이 신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종교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시 사람이 하나님에게 먼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 숨은 아담에게 성경 최초의 하나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참 특이합니다. 문맥상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셔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대체 너는 왜 따먹은 거냐? 이렇게 물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질문이 참 특이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란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하타입니다. 그 뜻은 길에서 벗어나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 아담아, 왜 생명길에서 벗어났느냐? 아담아, 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직 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순례자 하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순례자가 가는 길은 걸어가는 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의 길, 물길도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중세 유럽에서 수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순례자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곳은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머무는 곳 성지 이스라엘입니다. 잘 아시는 성지 순례입니다. 그 성지까지 가는 순례길은 육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유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성지 순례길에는 걸어가는 육로도 있었지만 배를 타고 가는 해로, 즉 물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순례길 중에서 땅의 길이 아니라 물의 길, 물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길과 물의 길, 물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시인인 정진규 시인은 자신의 시 밥, 시 그 네 번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두 잊고 오늘은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면 된다. 알 수가 있다. 바다도 몇천 년을 그렇게 지워지고 있을 것이다. 앞물결을 뒷물결이 싹 지워내고 또다시 뒷물결을 싹 지워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싱싱하게,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지워지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다. 분명하게 지울 줄 아는 사람만이 가장 분명하게 다시 태어난다. 땅의 길은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디에서 어디로 걸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길 주위에 있는 산, 마을, 그리고 건물 등등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물의 길, 물길은 한번 지나가면 그동안 내가 온 길의 흔적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뒷물결에 의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에서는 내가 그동안 왔던 길의 흔적도 자취도 찾을 수 없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추측할 수 있는 주위에 어떤 표지도 없으며 끝없는 바다만 이어질 뿐입니다. 한마디로 땅의 길에 비해 물길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 길을 가는 순례자의 통제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모세의 순례길이, 노아의 순례길이 그러했습니다. 모세의 인생 초반부에, 노아의 인생 후반부의 순례길은 땅의 길이 아니라 물길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 그 어머니에 의해 갈대 상자에 담겨 물길을 갔고, 노아는 100년을 넘는 기간 방주를 만들어 물길을 갔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즉,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둘다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노를 젓든지,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모터 같은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테바, 즉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에는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그 둘은 조타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운전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도 노아의 방주도 모세가 원하는 대로, 노아가 가고 싶은 대로 조정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 테바, 즉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둘다 모두 앞쪽, 옆쪽, 뒤쪽, 아래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쪽만 볼수 있습니다. 갈대상자에 누인 아기 모세는 오직 열려있는 위쪽 하늘만 볼수 있었고, 출애굽기 6장 16절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 역시 창문이 천장에 딱 하나 나 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오직 위 하늘만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 상자도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고 방향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 순례길 물길에서는 속도도 방향도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통제 불가능입니다. 오직 하늘만 볼수 있습니다. 인생 순례길 물길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 순례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3절, 4절, 5절, 3절을 우리 PPT 화면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의 인도자의 손에 이끌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의 인도자는 큰 자로 동쪽에서 천척, 그러니까 약 3마일을 잰뒤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그곳을 건너가게 합니다. 발목 깊이의 물을 건너갑니다. 거기서 또큰 자로 동쪽으로 약 3마일을 잰뒤 다시 에스겔로 하여금 그곳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번에는 무릎 높이의 물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또 자로 동쪽으로 약 3마일을 잰뒤 다시 한번 그곳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번엔 허리 높이의 물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또 자로 동쪽으로 3마일을 잰뒤 다시 에스겔로 하여금 그곳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제는 건너가지 못하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신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과 관련하여 저명한 구약학자 대니얼 블랙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5절에서 하늘 인도자의 측정이 멈추었다. 이는 예언자 에스겔과 에스겔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늘 인도자의 측정이 멈춘 뒤에도 계속해서 동쪽으로 3마일씩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가다 보면 물이 계속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불어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만든다. 여러분은 오늘 5절에서 하늘 인도자의 측정이 멈췄다고 해서 물이 점점 더 깊어지고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은 계속해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젠 수영조차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깊이와 양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 순례길 여정에서 물길은 처음에는 이처럼 발목 깊이처럼 무릎 깊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점점 쥐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발목 깊이가 무릎 깊이로, 그 무릎 깊이가 허리 깊이로, 이제는 더 이상 헤엄칠 수도 없는 깊이로 늘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 순례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 순례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발목 깊이, 무릎 깊이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다녔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 물길이 너무 깊어져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통제 불가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그 방향을, 그 속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면 내 인생 순례길, 그 물길을 가기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물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물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신약학자 크레이그 키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는 그것과 연결된 많은 구약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말씀,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와 가장 가까운 연관성을 가진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나오길래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에스겔서 47장과 가장 가까운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헤엄칠 수도 없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그 통제 불가능한 물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며, 그 물은 인생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익사시키고 멸망시키는 급류가 아니라 생수의 강, 즉 생명수입니다. 이에 대해 구약학자 폴 조이스는 말합니다. 이 강물은 너무 깊어서 더 이상 건널 수가 없다. 하지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깊음은 생명수의 풍성함을 의미한다. 이 물은 노아의 홍수에서 나타났던, 그리고 에스겔서 13장 13절에 나타났던 심판과 죽음의 물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 물은 우리를 죽이는 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궁극적 생명의 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PPT 화면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본문에서 선포했듯 그 물은 이르는 곳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열리고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사해까지도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생명의 물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길의 물길은 우리가 방향도 속도도 조절할 수 없고 우리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물길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모세의 갈대상자가 그러했듯 노아의 방주가 그러했듯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여러분 미래에 있을지 아니면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 한 가지는 내 인생 순례길의 물길은 여러분을 궁극적 생명으로 이끌 생명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 순례길의 방향도 속도도 전혀 통제할 수 없음을 오늘부로 겸손히 인정하시고 내 인생 순례길의 방향키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헤엄칠 수도 없이 깊고 깊은 그 물에 오직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제가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일입니다. 한창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육을 마친 여러 형제 자매들 중에 한 형제가 참 인상 깊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형제가 초등학생일 때 자기 아버지와 이 형제, 첫째 아들 이 형제와 자기 남동생 이렇게 3부자가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 갔더랍니다. 자기와 어린 남동생이 물에서 수영을 하고 놀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가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깊었고 급류가 꽤 셌습니다. 그런데 수영하던 이 형제와 그 남동생이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 놀다가 조금 더 깊은 곳, 조금 더 깊은 곳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립니다. 살려달라고 두 형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고함을 치르자 아버지가 급히 그 급류에 뛰어듭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건져내야 하는 아버지는 도저히 수영으로는 두 아이를 한꺼번에 건져낼 수 없음을 깨닫고 급류를 거슬러서 두 아들을 각각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으로 물 위로 들어 올려 겨우 숨을 쉬게 합니다. 하지만 급류는 점점 더 거세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 아이를 물 위로 들어 올렸던 아버지의 양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손이 양 팔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모두 급류에 휩쓸려 익사할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가 잠시 큰 아들인 그 형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는 두 손 중에 첫째 아들인 그 형제를 잡았던 손을 놓아버립니다. 아버지가 손을 놓자마자 그 형제는 급류에 휩쓸려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 형제가 눈을 뜨니 병원 응급실입니다. 계곡 하류에 떠내려갔는데 다행히도 그곳을 지나던 마을 주민에게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진 겁니다. 눈을 뜨는 그 형제를 보자마자 의사 선생님과 아버지가 했던 첫 마디는 울지 마입니다. 지금 얼굴과 머리에 물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데 내가 지금 만약 울게 되면 그것이 지금 형제의 호흡을 막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을 한꺼번에 모두 살릴 수 없었기에 차마 아들아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라는 말도 못하고 큰 아들을 포기하고 둘째 아들을 살리기로 한 아버지의 가슴 찢어지는 고뇌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아버지에게서 결국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처와 급류에 휩쓸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죽음의 공포로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 형제는 차마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제가 고백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사건 이후로 내 평생 단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인생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이 나오려 할 때마다 내 귀에 울리는 한마디 때문입니다. 울지 마. 울면 너 죽어. 그 형제가 저희 청년부에서 제자 훈련 기간 중에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 청년들에게 가르쳤는데 많은 내용 중에서 이 형제의 머리에 이상하리만큼 떠나지 않는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히브리어 단어로 루아흐라는 사실입니다. 루아흐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 수업을 마치고 이 형제가 집에 돌아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대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너무 가슴에 와 닿더랍니다. 기독교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유행가가 나오는 일반 방송이었는데 그 노래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대체 저 노래는 뭐지? 무슨 노래이지? 제목이 뭐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노래가 끝나자 방송 DJ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방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신 노래는 가수 나얼의 루아흐입니다. 이 형제가 깜짝 놀랍니다. 루아흐. 숙제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날따라 기도를 하고 자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형제가 누웠던 몸을 일으키고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려고 합니다. 울지 마. 울면 죽어. 아무리 통제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 어떡하지? 나 울면 죽는데. 숨 막혀. 죽게 될 텐데. 너무 무서운데. 통제할 수 없이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참아왔던, 꾹꾹 눌러왔던 그 슬픔이, 그 울음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그날 전혀 숨 막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날, 그 물에 빠졌던 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울게 됩니다. 그 형제가 말합니다. 목사님, 그 순간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울면 죽게 될까봐. 숨 막혀 죽게 될까봐. 그런데 오히려 그 울음이 제 영혼을 질식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의 뜻이 숨, 호흡이라면서요. 루아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 몸은 그리고 제 영혼은 바로 그날 비로소 숨 쉴 수,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급류 같은 인생 순례길의 물길에서 때론 내가 죽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 물은, 그 급류 같은 깊은 물은 생명의 방,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호흡이신 루아흐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내 인생 물길은 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생명길로 이끄는 물길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순례길 물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내 인생 순례의 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항해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국 땅에 살고 있는데 브렉시트가 있고 정치 경제가 혼란스러워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내 재정 상황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진로가 불투명합니다. 내 자녀의 학업이, 내 자녀의 진로가, 내 자녀의 결혼도 어느 것 하나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확실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는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이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내 직장과 사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내가 잠시 이 세상에서 맡고 있는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사업과 직장과 내 재산과 재정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의 인생과 미래를 내 자녀의 참 부모 대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속도도 방향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인생 순례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향키를 잡으시고 직접 조종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순절인 이 기간 동안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